생생경제.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생생경제 퀴즈 있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자산이 300조 원이 넘는 우리은행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이걸 만약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이런 국내 시중은행이 인수하게 되면은 국내 1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은행이 될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초대형 아주 큰 은행을 만들어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독점을 하게 되면은 경쟁이 사라져서 고객들이 손해다 이런 우려도 없지나 있습니다. 이런 초대형 은행을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한국은행, 2번 뮤직뱅크, 3번 메가뱅크. 세 개 중에서 정답을 골라서 보내주시면은 맞춰주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팀 하프드에 져서 당신이 경제학자라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 끝내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까요? 1번 한국은행, 2번 뮤직뱅크, 3번 메가뱅크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3, 4부는 금요기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유전자 변형작물 GMO 표시 강화 논란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요. 정답과 함께 문자 샵에 0945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오늘 금요기획 주제는 유전자 변형작물 GMO 완전 표시제의 논란입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즉 GMO 표시제도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GMO 완전 표시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GMO가 원료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놀라유 이 제품이 국내에서 나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거의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유해성 여부가 확증되지 않았고요. 콩의 경우에 전 세계 콩의 73%가 GM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얘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시금 GMO 표시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고요? 또 GMO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한번 금요기획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고려대 식품공학부의 이철호 명예교수님,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에 계신 한양여대 경영학과의 박성윤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고려대 식품공학부의 이철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양여대 경영학과의 박성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GMO 논란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기억하기만으로도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한 지도 꽤 됐는데 그때부터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GMO 그러면은 뭔가 변형됐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요. 두 분께 각각 정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호 교수님께서 GMO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GMO는 일종의 그 육종의 개념에서 얘기를 하면
네.
분자 육종을 한 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기존의 우리가 육종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 중에서 우량한 형질을 가진 것을 선별 육종하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유전자 지도가 대부분의 생명체에 대해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유전체 속에서 특정 DNA를 자르거나
네.
아니면 삽입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원하는 형질
네.
예를 들어서 뭐 병충해 강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확량이 높다든가 또 특정 영양성분을 많이 생산한다든가
네.
또 건조한 기후에서 살아남는다든가 이런 아주 우리가 원하는 형질의 DNA를 삽입하거나 잘라내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생명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자 육종이라고 합니다.
분자 육종.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해서 변형을 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박성윤 교수님께서 GMO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네, 뭐 우리 저 교수님께서 잘. 뭐 전문가 네. 입장에서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GMO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유전적 형질을 네. 인위적으로 변형을 시키는 방법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산한 네. 생물체 네. 뭐 이렇게 뭐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GMO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러한 기술을 뭐 생명공학 기술이다 뭐라고도 뭐 크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이것이 이제 처음 도입된 목적 자체가 농산물의 그 작황을 보다 더 많이 하는데 네. 위한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기술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처음 개발될 때부터 소비자의 안전하고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일단 네. 작황을 증가시키는 뭐 식량 네. 증대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개발된 기술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는 네. 외국에서 들은 것이다 보니까 GMO라는 말을 흔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유전자 변형이라고 표시하는 법률도 있고 네.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표시하는 예. 법률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일반 우리 그 저널리스트들은 이게 뭐 조작이다. 뭐 유전자 조작이다.
가치가 좀 뭐. 들어가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도 뭐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 다행히 요 얼마 전에 저 법률상 용어는 GMO를 유전자 변형으로 다 통일하는 네.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조작이니 아니면 또 뭐 GMO니 네. 이런 용어들이 이제 유전자 변형으로 네. 앞으로는 좀 통일해서 뭐 일컬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박성윤 교수님 설명에는 약간 좀 다른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위적이라는 표현이 약간 들어갔고 일단 작황을 많이 하기 위해서 변형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안전은 조금 뒤로 밀려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느낌이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좀 네.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 우리가 식량을 만들 때는 안전은 필수예요. 식량의 예. 안전을 무시하고 만든다? 그건 식량이 아니죠.
혹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안전보다 작황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전이 좀 뒤로 밀릴 수
아닙니다.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네. 식량을 만들 때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네. 그건 식량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예. 그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네.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면 그건 식량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예. 안전하지 않으면 식량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우리가 유전자 변형을 할 때 실험실에서는 1년에 수천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중에서 인체에 안전하고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예. 0.1%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아주 철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네. 안전성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안전성이 확인된 작물이 만들어졌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 내지 5년에 안전성 평가 시험을 합니다.
4, 5년 정도요?
그럼요. 예.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수억 원이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잘 못해요. 아주 큰 기업, 네. 세계적인 기업이 아니면은 네. 그 안전성 평가를 마칠 수 있는 그런 그 재정 지원을 못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미국의 몬산토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데가 네. 지금 집중적으로 이런 미래 식량을 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금처럼 GMO에 대해서 그 안전성의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네.
개발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겁니다.
네.
그 위험의 강도가 이제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게 커지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비용이 엄청 들고
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런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개발비가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하기는 해야겠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예, 예,
그렇군요. 그 현황입니다.
그러면은 GMO가 우리가 지금 사실 많이 먹고 있잖아요. 사실 많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위험하니까 피해야 되라는 어떤 그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현실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언제 등장을 했고 우리가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는 GMO 뭐가 있을까요? 박성현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고전에요.
네.
우리 이철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은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안전해야 되는 것은 뭐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식품의 유해한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되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GMO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 이철우 교수님께서 4, 5년 정도의 안전성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식품은 사람이 오랫동안 먹고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위안 성분이 체내 축적되고 난 이후에 오랜 기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네. 어떤 질병으로 발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먹는 식품 분야만큼은 그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굉장히. 다른 교통이라든지 무슨 통신이라든지 네.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롭게 개발된 GMO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이것이 사람이 먹고 축적하는데 4, 5년 정도 내에 네. 어떤 그 잘못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더
그렇죠.
실험을
이것이 이제 그 네. 시간이 오랫동안 해결돼 있으면 좋은데,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람이 한 평생을 뭐 한 50년 정도, 뭐 평균 수명 70년 정도라고 한다면, 네. 어릴 때부터 그걸 먹는다고 한다면, 예. 70년 이내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일단은 처음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최소한도 이것이 한 4, 5년 정도에, 이러한, 기간에 망쳐져서 네. 이것이, 그 하는 것은 좀 네.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죠.
이철호 교수님께서. 예. 예.
우리가 요즘은 그 실험실에서 쓰는 왜 하얀 쥐 있잖아요.
네.
실험 동물 이런 거를 철저하게 그 이 통제된 공간 안에서 키웁니다.
네.
그런데 그 사료로 쓰는 것이 전부 GMO입니다.
네.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GMO가 상업화된 것이 한 18년 됐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 실험실 안에서 쥐를 5, 60세대를 키웠어요.
한 쥐가 한 12년 정도 산다고 들었대요.
아, 그럼 1년에 예. 3번도 낳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제네레이션이 1년에
예.
뭐 2, 3제네레이션 하면 네네. 18년이면 50제네레이션을 했어요.
네.
그죠? 50세대를 살았단 말이죠. GMO를 먹고.
그런데 전혀 변화 문제는 없었나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쥐를 쓰느냐. 쥐가 네. 사람의 그 대사하고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모든 독성 실험에 네. 쥐를 사람 대신 씁니다.
예.
그런 쥐가 50, 60세대를 먹고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않았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박성현 교수님, 이게 지금 쥐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조금
그렇죠.
문제가 흐려질 것 네. 같고요. 사람의 경우에 혹시 GMO를 먹어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었다라는 식의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뭐 소송을 했다든지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문제가 됐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혹시 좀 알려주실까요?
그거 뒤에 나중에 아마
네.
사례에서
예.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우리가 뭐 가장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안전 문제 가지고
네.
GMO와 좀 다른 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옛날에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은
광우병이요. 네,
소에서만
예.
그것이 발병되는 병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인간에게도 광우병이 발생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이게 GMO라고 하는 것이 안전성이 확보되면 저도
네.
모든 우리 세계인들 다 그 좋아해야 되겠죠. 그것을
네.
뭐 반기해야 될 것이고.
예.
그런데 안전성 식품은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이건 철저하게 네. 확보되고 난 이후에 그 세야 된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그런 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GMO도 아직까지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네. 우리 과학계에서도 아직까지 뭐 안전하다라고도 예. 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예. 안전하지 않다라고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참 여러 가지 그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철우 교수님께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갈게요. 그러면은 지금 박성현 교수님께서 GMO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명도 안 됐고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증명도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과학계에서는 보고 계신가요?
과학계에서는 일단 안전하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네. 동물 예. 실험용 동물에서도 그게 확인이 네. 되고요. 미국의 경우가 지금 18년 동안 3억 명이잖아요. 미국 인구가 네. 3억 명이 아무런 표시 안 하고 GMO를 먹었어요.
네.
18년째 먹고 있어요. 그 3억 인구가 아무 표시 안 하고 네. 18년을 먹었는데 한 건의 부작용 사례가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복잡해집니다.
예.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죠? 네. 그 이상이 어떻게 네. 과학적인
알겠습니다.
증거를 냅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GMO의 어떤 그 안전함과 아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또 토론에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 단계 좀 넘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요. GMO가 들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소비자가 알 권리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도 표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박성현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경실련에서는 GMO가 들어갔으면은 완전하게 표시해야 된다라는 완전 표시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 완전 표시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GMO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주 티끌만큼 들어가도 표시를 꼭 해야지 된다는 그런 제도인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GMO라고 하는 것이 뭐,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 사실들은 우리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일반 식품과는 별개로 GMO가 들어가 있는 식품은 이것은 GMO가 들어가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표시 제도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죠.
네.
대부분의 나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 표시제도가 각국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기구에서 뭐 국제기구에서 이게 통일화된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국마다 뭐 독자적으로 표시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표시제도를 당연히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어떤 내가 묻는 식품에 GMO 원료가 포함돼 있다 안 돼 있다 하는 문제는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원래 표시제도의 근본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외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GMO 예를 들어서 뭐 콩으로 예. 매주를 만들었다 아니면 네. 간장을 만들었다. 네, 그런데 그 간장을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뭐 GMO 네. 관련 그 단백질이라든지 유전자가 안 나왔다. 그렇게 하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 시민단체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에서 네. 다 지금 표시가 거의 안 돼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이 슈퍼마켓이라든지 네. 이런 데 가보면 1차 농산물 쪽은 아, GMO가 표시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이거 GMO가 네. 아니다. 표시된 것들 좀 보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가공식품으로 가보면 네. 이것이 GMO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완전 표시제라고 하면은 DNA나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게 간장에서 변형이 됐더라도 GMO 콩을 썼다면 표시를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이런 제도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GMO의 그 이제 그냥 GMO 콩이 그 자연적으로도 들어갈 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혼입 그 뭐 허용치라고 비원소재 혼입 허용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3% 네. 미만은 표시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게 정확하게 비혼입.
비의도적.
비의도적 혼입이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외국 유럽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1%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표시에서도 제외되는 경우도
조금 범위가 넓다. 네,
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알겠습니다.
표시를 뭐 예. 제도는 도입돼 있지만
네.
이것이 실제로 표시를 안 해도 되는 사항들이 많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철호 교수님께 그럼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이 완전 표시제를 해야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보시나요?
제가 좀 더 저 명확하게 정의를 네. 드리죠. 우리가 표시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네.
원료에 대한 표시제도하고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도입니다.
네.
원료에 대한 표시제도는 농림부가 책임을 지고 있고 비의도적 혼입량을 3%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전 GMO로 허가를 받은
예.
것이 콩, 옥수수, 카놀라, 면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할 때 비의도적 혼입치 3%가 넘는 것은 전부 표시하도록 돼 있죠.
네. 근데 예. 지금 아마 박성열 교수님께서는 그걸 유럽 쪽은 1%까지로 좀 좁혀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 3%가 어떻게 네. 정해졌느냐.
예.
사실은 유럽의 1%는 외국의 농산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준입니다. 1%라고
예.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네. 미국에서 지금 생산되는 콩이나 옥수수의 90%가 GMO입니다.
네.
그중에 10%밖에 안 되는 거를 창고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선박을 통해서 수송을 하려면
네.
GMO가 들었던 다 그런 걸 통해서 오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혼입이 됩니다.
예.
그 넌 GMO들이 일본이 5%로 정했어요. 비의도적
네.
혼입량을.
예.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서 콩을 넌 GM 콩을 사가지고 일본, 한국까지 들어와서 가공하는 순간까지 얼만큼이 오염되는지를 실제로 측정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많을 때는 5%까지도 혼입이 되더라.
예.
그래서 5%를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유럽 1%, 일본 5%, 그럼 우리 3%로 하지.
예.
그렇게 해서 정한 게 우리 기준입니다.
중간 정도로.
예. 예.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만든 거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4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예. 일본이 이제 5%라고 돼 있는 건데.
네.
일본 5%하고 플러스 또 다른 조건이.
예. 그 부분도 예, 저희가 좀 지나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 논란. 지금 토론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려대 식품공학부 이철호 명예교수님 그리고 한양여대 경영학과의 박성용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부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두 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한국 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열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민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유전자 변형 농산물, 우리가 GMO라고 부르고 있죠. 이 GMO를 완전 표시제를 하자,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고려대 식품공학부의 이철호 명예교수,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에 계신 한양여대 경영학과의 박성용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3부에서 지금 우리가 GMO의 표시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맥이 좀 끊겼는데요. 이철호 교수님이 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이 또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설명 예, 부탁드릴게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은 2001년 3월에 만들었고요. 2001년 7월에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네. 예. 이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이 GMO를 사용했을 때는 표시해야 된다는 그 기본 철학은 동일한 겁니다. 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카놀라라든가 GMO 성분을 썼을 경우에 네, 이게 GMO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죠. 네. 단 거기에 들어있는 이 변형 유전자, 우리가 삽입해 놓은 변형 유전자라든가 그와 관련된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안전한가요?
왜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네, 그것이 없으면은 분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이것이 유전 GMO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우리가 삽입한 아주 작은 분자 레벨의 이 유전 DNA는 너무나 작은 양이기 때문에 보통 방법으로는 검출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아주 특수한 방법, 폴리메릭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가지고 수천 수만 배로 증폭을 시켜가지고 그 성분을 확인합니다.
네.
이 PCR 방법을 개발한 캐리 뮬러라는 사람이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예.
예. 아주 대단한 방법인데 이렇게 극미량의 것을 증폭을 시켜가지고 겨우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것마저 없다면
네,
우리가 GMO인지 non-GMO인지를 구분을 못하네요.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간장이라든가 예, 식용유라든가 식용유를 쫙 빼내면 이 DNA나 이런 거는 전부 밖으로 나가거든요.
네.
기름에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예.
간장도 전부 분해돼가지고 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DNA나 그 프로테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철우 교수님, 이 예, GMO 콩이나 뭐 옥수수로 만든 이런 그런 가공식품에 이런 DNA나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은 표시조차 할 필요도 없다.
필요 없는 게 할 수가 없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예, 관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 내가 이것이 GMO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법을 만드는 겁니다.
네.
GMO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박성현 교수님, 지금 가공식품에는 이런 식으로 DNA나 단백질이 발견이 안 되면 증명조차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철호 교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가공식품에도 GMO 농산물을 썼다는 것을 굳이 표시를 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지금 가공돼서 완성된 식 품에 그 GMO 그것이 관련 단백질이나 DNA가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 과학 기술 수준 하에서 그것이 네, 검출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과학 기술 수준이 완벽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예전에 뭐 사례들을 많이 보면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 수준으로서는 네. 알 수 없었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재 과학기술 수준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 지금 현재의 기술에 근거해 가지고 그것이 안 나왔다고 해 가지고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건 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논의를 해야지 된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네. 거네요?
물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예, 항상 그래서 이게 유전자 DNA를 신검사할 수 있는 그 예. 조사 방법이라든지 시험 방법들을 항상 유전자 GMO 관련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달해 갈 테고
네.
그럼 여기서는 계속해서 쫓아가서 그
예.
새롭게 나올 때마다
예.
그 연구해가지고 검출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예.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 유럽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식품을 가공식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유전자 변형식품을 사용했다라고는
네.
그 자체를
예.
표시도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차이가 있죠.
네. 네. 이철우 교수님.
네.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력 추적제라는 네. 거거든요. 이력 추적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무총리실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네.
그때 논의된 게 뭐냐면 이력 추적제가 아직 우리나라에 셋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로서는 지금 누가 GMO를 사다가 어떻게 네. 가공해서 했는지 그거를 밝혀낼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피자 한 조각
예.
만드는데 뭐 밀가루, 버터, 치즈 들어가는 게 한 20, 30가지 재료가 네. 들어가요. 그 재료가 요즘 대부분 수입을 하기 때문에 한 7, 8개 나라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걸 전부 일일이 유전자 변형 물질이 있는지
네.
각 나라에서 확인받고 선진국에서는 그래도 나라가 해주는 예. 것은 믿음직하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네.
개발도상국에서는 믿을 수 없거든요. 예. 우리가 가서 전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다 확인해서 이력 추적을 마친 네. 이 피자를 팔려면 지금 가격의 두 배는 더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가격의 문제냐 그러면은 또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 이력 추적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은 그럴싸한데
네.
그걸 실현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네. 예.
유럽 같은 데서 이력 추적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들 나라도 유제품이나 육제품에 대해서 자기 나라 안에서 생산하는
네.
거기에 대해서 주로 이력 추적을 하고 있지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이력 추적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 문제가 예. 있는 겁니다.
네. 박성현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이력 추적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을 이효석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력 추적제를 해야지 되는 건지 어떻게 입장을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력 추적제를 예. 뭐 소비자 우리 식품 안전 정책 입장에서는 반드시
네.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기간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뭐 하겠죠.
예.
우리가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식당에 가 보면 삼겹살 하는데 국내산인 줄 알고 네. 다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수입산 표시하죠.
예.
우리 소비자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겹살 전체 소비량 중에서 반이 수입산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식당에서 다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GMO 관련 수입되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다 선진국들이고
네.
미국 이것들도 수출하는 국가들이 다 농업 선진국들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내 농산물을 여기서 수입해 와서 네. 이걸 가지고 제조 가공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많은 그 나라 국가들의 그것을 좀 믿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정보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는 물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은 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네. 이제 이 표시제도 자체가 이게 도입된 것이 이게 GMO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예. 안전하 그런 논쟁을 떠나서 표시를 해주고
네.
그에 대한 선택권은 소비자한테 맡기자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GMO와 뭐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네.
역대미 편의를 생각해서 이쪽을 구입할 수도 있고
예.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 특히 내 몸이 아프다라든지 특히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네. 이런 쪽은 뭐 비용보다 뭐 이거보다도 뭐 비용보다도 오히려 이것을 또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것은 비용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소비자 선택권을 오히려 방해하는
네,
저해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철우 교수님 다른 나라에서 이 이력 추적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GMO 표시제 어느 정도 선까지 하는 게 가장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 표시제는요 각 나라가 자기네 나라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GMO를 생산하는 나라 미국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표시 안 하고 전 국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표시가 전혀 안 되나요?
표시 안 되고 지금 네. 3개 주에서 최근에
네.
버먼트하고 메인하고 3개 주에서 지금 네. 했는데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닙니다.
네.
주변 주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리젝트 됐죠.
네.
주민 투표했는데 표시 네.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가까운 그래서 일본이나 뭐 대만, 중국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네. 그 상황이 똑같은 일본이나 대만은 우리하고 똑같은 표시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똑같은.
네.
예. 그리고 오히려 우리보다 비유도적 혼입량을 5%로 했으니까
예.
우리보다 느슨하죠.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기준이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예.
오히려 우리가 사용 양에 대해서 5순위까지 네. 우리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은 3순위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국의 정부는 지금 보면은 현실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소비자들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또 기준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나라들의 그 뭐 반응이랄까요? 뭐 주장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지 박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식탁 안전이 굉장히
네.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설문조사 자료에도 보면 GMO 관련 내용은 반드시 표시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이철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GMO가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네.
이러면 결국은 그 나라 국익 차원에서
예.
이것도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국익을 생각해 볼 때 국익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겠죠.
네.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품 안전 정책을 할 때 크게 뭐 요소들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네.
과학적 근거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에서부터 식탁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는
네.
그 원칙이 또 두 번째 원칙이고요.
네.
세 번째 원칙은 사전 예방의 원칙입니다.
예.
사전 예방의 원칙은 이것이 결국은 식품에 대한
네.
위험성이 지금 현재는
예.
뭐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네.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건 예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네.
모든 것을 정부를
표시를
통해서
예.
제공을 해라
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죠.
네.
식품안전정책의 원칙이죠.
혹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GMO에 대한 예민함 혹은 민감성 이런 게 더 높은가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GMO의 문제는 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우리가 사용한 지 18년 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일부 단체들, 우리나라도 네.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GMO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증폭을 시켰어요. 유럽은 국익 차원에서 한 겁니다.
네.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막기 위해서.
네.
그랬다가 최근에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많은 그 친환경 운동자들이 지금 자세를 바꾸고 있거든요. 자기가 네. 잘못했다고. 대표적인 것이 그 영국의 마크 라이너스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지난 그 환경운동가고 GMO 반대론자인데
네.
이 사람이 이 그 영국에서 자기가 GMO 반대운동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고 공개 사과를 했어요.
아, 그렇게 됐나요?
저는 예.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GMO를 18년 이상 썼고 많은 사람들이 먹었고
네.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면
예.
GMO 반대운동 하던 사람들이 자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자 해지예요. 이 소비자들한테 GMO에 대한 공포감을 네. 이렇게 키운 사람들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 식품이고 먹어야 예. 되는 식품이고
예.
이거를 해 줄 용기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까지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8년 예. 동안에 우리가 쭉 본 것이 네. 하나도 부작용이 없고 또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주의 실험에서
네.
50제네레이션 이상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이 이상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주느냐.
그러면은 이철호 교수님은 이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완전 표시제까지 해서 굳이 무리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없는 거죠.
라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이제 슬슬 좀 입장을 정리를 해야지 될 때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확연하게 이제 그 우리 먹거리, 먹을 거리에 대한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정말 이 GMO 콩으로 메주를 썼는지 간장을 만들었는지를 다 표시를 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박성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문제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성이 증명된 것이다.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이철호 교수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뭐 결론이 안 나네요.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우리 금요기획에서는 항상 GMO, 그니까 이 오늘의 주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가요. 함축적으로 좀 각각의 입장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GMO는 뭐다? 라고 말씀을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논거를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현 교수님께, 기회를 드릴게요. GMO는 뭐다?
GMO는 양날의 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싶네요.
예.
한편으로는 식량 증산을 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안전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을
예.
가지고 우리가 예. 소비할 수밖에 없는
양날의 칼이다. 예. 이철호 교수님, GMO는 뭐다?
저는 GMO는 미래 식량이다.
미래 식량이다. 네. 예.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세계 식량 위기가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식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GMO를 안 먹겠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GMO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를 일으킨 사람들이
네.
그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GMO 이거 뭐 안 먹겠다고 해서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참 그 여러 가지 좀 난점들이 있는데요. 양날의 칼 그리고 미래 식량의 관점에서 보신 두 전문가와 함께 GMO 표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고려대 식품공학부 이철호 명예교수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에 계신 한양여대 경영학과의 박성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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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네, 오늘 생생경제 퀴즈, 상식 퀴즈 정답은 메가뱅크였습니다. 우리은행 민영화로 화두가 되고 있는 초대형 은행 메가뱅크라고 부르죠. 많은 의견들이 정답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5109님, 몸집이 큰 공룡이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멸종을 했는데 시스템이 낙후된 한반도 공룡이 나타날까 심히 우려되는군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6107님, 우리도 빨리 초대형 은행이 나와서 국가의 금융 경쟁력을 높였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2667님, 거대 공룡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가장 낮은 자세로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157님, 대형화되고 나면 금융 서비스의 다양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라고 하셨네요. 3049님, 예전 주택은행, 국민은행 합병 때가 생각납니다. 인수하고 나면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요? 근로자들 불안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역시 그런 관점에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사연과 함께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답자 5221님, 1861님, 9074님께는 오늘의 경제신간, 내가 경제학자라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